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권운동의 상징인 데스몬드 투투 명예 대주교가 26일 향년 90세로 사망했습니다. 남아공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투투 대주교의 선종 소식을 전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7일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성명에서 남아공 출신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투투 대주교는 종교계는 물론 비종교적 분야까지 포괄하는 보편적인 인권 옹호자였다고 평가했습니다. 1931년 태어난 그는 1975년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주임사제가 된 데 이어 최초의 흑인 대주교에 올라 남아공의 성공회 교회 수장이 됐습니다. 투투 대주교는 남아공의 흑백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투쟁의 앞장선 공로로 198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란이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핵 협상인 JCPOA 복원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우라늄 농도를 60% 이상으로 높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모함마드 에슬람이 이란 원자력청 총장은 25일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란은 핵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우라늄을 더 높은 수준으로 농축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슬라미 총장은 우리는 모든 핵활동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협정과 법령,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지난달 농축도 60%의 우라늄을 25kg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핵무기 보유국만이 물리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3.67% 이상 수준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은 단계적으로 우라늄 농축도를 높여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수천 편의 항공기가 무더기 취소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미국의 항공편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 어웨어를 인용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전 세계에서 5,9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특히 미국과 중국 항공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성탄절 연휴가 끝나는 27일 월요일에도 항공편 취소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선 출도착을 포함해 미국 관련 운항편이 약 2,000편 이상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규모 결항 사태가 빚어진 것은 성탄절 연휴를 맞아 항공 여객 수요가 많아졌지만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항공업계 인력난이 심해진 때문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확진자들과 접촉해 근무할 수는 없는 조종사, 승무원, 공항 관계자 등 항공 관련 인력들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중국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서방 국가들을 농락하고 있다며 민주국가들이 이에 대응할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지난 24일 캐나다 글로벌 TV와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의 강압적인 경제 행태에 대해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서방 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로서 중국을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왔는데 중국은 때때로 개방된 시장에서 경쟁적인 방법으로 매우 영리하게 우리를 서로 떼어놓으며 이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온갖 수단을 써서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우리의 힘을 합치고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10년 뒤에는 미국을 제치고 경제 규모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민간 연구소인 경제경영연구소는 26일 세계 경제 순위표 2022 보고서에서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면서 2030년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 연구소는 미국의 올해 GDP 성장폭이 예상을 웃돌아 1년 전 제시한 2028년보다 역전 시점을 2년 늦춰잡았습니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6%였던 것이 2021년 17.8%까지 높아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오늘 뉴스 포커스는 2021년에 보내드리는 마지막 방송이 되겠는데요. 올 한 해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은국 한 기자, 이현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죠. 한마디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공식, 비공식 접촉도 없는 상황 아닌가요? 윤 기자가 먼저 좀 시작을 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돼가지만 지금까지 미북 간의 접촉이나 대화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북 관계 전반을 볼 때 이렇게 오랫동안 양측 사이에 아무런 대화나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10월이었죠. 당시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북 양측의 실무급 협상이 있었고 이 회동이 결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의논한 것이, 그러니까 예. 2년 넘게 이 아무런 접촉이나 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잘 알려진 대로 미국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대북 정책 검토를 했죠. 그리고 그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북한 측에 접촉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요. 이후에도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죠. 성김 대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 이렇게 북한 측에 여러 차례 제안을 했었고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너무 원론적이고 어떤 추상적이어서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이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역시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해서 3개월 보름 만인 지난 4월 말에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을 공개했는데요. 새로운 대북정책의 원칙 또는 방향은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많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북정책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는데요. 북한 문제를 다루는 전현직 관리들은 물론 또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었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장기간의 검토 끝에 4월 말에 이제 그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외교적 해법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세심하게 측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백악관은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새 대북정책이 일괄 타결, 그랜드 바겐을 강조했던 그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것은 물론이고 그 전에 그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도 다른 접근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른바 그 탑다운 방식, 이 방식을 통한 일괄 타결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미국 대통령이 세 차례나 김정은을 만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일 실무선에서 준비를 시작해서 양측이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그 바텀업 방식을 추구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국 특사단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또 정상회담 용의를 전달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정상회담을 수용했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실무선에서 충분히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정상이 만나서 최종 결심을 하도록 설계가 됐고, 그랬는데 결국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는 결렬이라는 사상 유례가 드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이런 결과에 대한 반성 때문이라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먼저 실무선에서 충분히 합의를 한 뒤에 정상 간 합의로 이어지는 이런 그 방식을 추구하기로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럴 경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실무진들이 합의를 이루기도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아예 실무진들이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언제 어디서든 아무 조건 없이 만나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해놓고 있지만, 북한은 적대시 정책이 철회가 먼저다 이러면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교착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전제 조건으로 대화를 단절하고 북한의 그 행동을 기다렸는데, 이때 북한은 실제로 미국의 그 간섭 없이 압력 없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런 그 비판이 나오는 그런 그 정책입니다. 이런 그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과연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새로운 대북 정책이,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 모습을 드러난 이후에도 이처럼 미국 간에 아무런 접촉이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 대화의 시작과 관련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런 관측들을 전문가들은 합니다.
예.
실제로 한국 당국은요, 북한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전제 조건 없는 그 만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북한은 사실 실상은 전제 조건이 분명한, 그리고 내용도 분명한 그런 미국과의 회동을 바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현철 기자가 하노이 회동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에 사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하노이 회동에서 미국 측과 서명하려고 했던 내용, 이 내용이 말하자면 이제 바이든 정부와도 그 협상 시작에 단초가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고 상당 부분 해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신에 북한은 영변과 플러스 알파, 여기에 핵 관련 시설을 폐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사전에 실무진들 사이에서 합의가 돼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이 이제 틀어지고 회담이 결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북한은 시작하자는 것이죠. 물론 내용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그렇지만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실무진부터 시작해서 다시 협상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만일 수가 있고요. 또 북한의 특성상, 정책 결정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 아니면은 사실 그 핵심적인 결정에 그 권한이나 책임을 어느 누구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미국 측도 그동안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정상들 간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만나서 상당 부분 논의했던 그 시점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지금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실무진과의 만남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뭐든지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것들을 앞서서 관영 매체를 통해서는 술수라고 하면서 상당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이 미국의 잇따른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비핵화 협상 체계의 선결 조건으로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기자가 좀 구체적으로 북한이 말하는 이 적대시 정책 이것이 뭘 의미하고 또 뭘 요구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북한의 발표를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제재 완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금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코로나를 막기 위한 국경 봉쇄가 있고 여기에다 이제 홍수, 가뭄 같은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그 삼중고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이 핵실험 또 탄도미사일 시험에 열중하던 2017년에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도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석탄, 철광석, 의류 같은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들이 모두 제재 대상에 올라서 수출길이 막혀 있고요. 또 북한 경제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 수입도 거의 막힌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를 되살릴 방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주요 요구는 그 영변 핵시설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주요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이런 입장을 대변해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국 등 서방의 반대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일단 가장 큰 급선무 중에 하나고 이런 제재를 미국이 풀어줘야만 이제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 그걸로 보고 대화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미한 연합훈련입니다. 북한은 그 미한 연합훈련 중단이 그 대북 경제시 정책을 철회했다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그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이러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는 없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번번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미국 정상회담 이후 또 코로나 사태 등 때문에 훈련을 축소해도 북한은 전혀 그 반발의 강도를 줄이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 쪽 주장을 보면 자신들은 핵실험 또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유예하는 그 모라토리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연합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에게 미한 연합훈련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아무리 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강조를 해도 북한으로서는 두 나라가 그 전략자산 등 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그 생존에 대한 큰 공포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과거부터 수십 년 동안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 경제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실시하면 북한도 이에 대한 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하는데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으로서는 그 전투기 한 번 띄우기도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크다. 그래서 연합훈련 중단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북한은 제재 완화 또 연합훈련 중단 이런 그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 정책 이런 것들을 철회를 해야만 대북 정대시 정책을 철회했다고 여길 수 있고 그 이후에야 대화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철회를 하라. 이게 북한이 요구하는 거고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 의도가 없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만 듣고 보면 못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또 들여다보면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대체 이 어떻게 접점이 마련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엔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양측의 주장은 상당한 딜레마가 있고요. 또 그 자체를 들여다보면 이 접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가 참 어려운 게 이현철 기자가 다 설명을 했지만 이 적대시 정책의 대표적인 것을 북한은 제재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에
네.
대한.
네.
그런데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적대 의도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제재는 풀어줄 수 없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양측에 말하자면 이런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이제 지금 그 미국 양측의 서로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사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인 것인데 바로 대자를 하는 것이죠. 일단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양측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또 관심 있는 사안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진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협상,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말하자면 요구 사안에 대해서도 반영을 할 수가 있고 이 대화를 통해서 진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대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접점을 마련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바이든 행정부도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사실은 미국 비핵화 협상의 장기 교착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 미국과 중국의 그 갈등의 전선이 경제에서 인권으로 바뀌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예.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그 중국산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또 화웨이 같은 그 중국의 대표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등 그 경제 강경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홍콩 문제, 또 신장 위구르 문제, 티베트 문제 이런 그 소수민족 탄압을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인권 탄압을 근거로 그 중국의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문제만 중국의 협조를 얻는다는 건 무리일 텐데요.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유관국들이 모두 관련된 그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국들 입장 모두가 중요한데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최대 동맹국이자 지원국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만큼 중국은 또 북한의 목숨줄이라고 할 만큼 서로 다른 그런 입장인데 따라서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마저도 중국과의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면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만 따로 떼어내서 협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미북 간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중국이 나서서 북한을 좀 설득을 해서 대화에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그 미북 간 갈등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되는 건 북한이 이 13개월 남짓 폐쇄했던 상호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이후에도 정작 실질적인 대화에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사실 그나마 그 상호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조치를 그 김정은 위원장이 취한 것은 상당히 그나마 그 이제 긍정적인 조치이긴 한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고 관계 발전에 대해서 상호 협력에 대해서 논의하는 일은 지금 사실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대미 협상, 대미 관계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원칙을 고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대화와 협상의 물꼬가 트기 전에 남북관계에서 진전을 이뤄야 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남관계는 대미관계의 종속 변수다 뭐 이런 정도로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 인식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요. 게다가 이제 북한 당국은 최근 들어서 한국 정부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 당국이 이 국방비를 확장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는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외국산 첨단 무기 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은 이 판문점 공동선언에서의 합의를 거론하면서 대결 책동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이중기준이라면서 상당히 그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하자면 한국 내 군사적 움직임도 이 북한으로서는 선뜻 그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의 하나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북한과의 관여에 적극적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세 차례나 이미 만난 문 대통령을 임기 중에 이 문 대통령과 뭐든지 좀 해보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기자가 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간이 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5월에 이제 문 대통령 임기가 종료가 되고 그 전에 이제 3월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게 되면 급격하게 이제 그 무게 중심이 새 당선자 쪽으로 옮겨가고 문 대통령으로서는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그 미북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그 고심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종전선언 카드까지 꺼내 들었고 그런 상황이지만 현재 그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그 진척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네.
한국은 이 종전선언을 위해서 이제 미국과 집중적인 협의를 거쳤고 또 일각에서는 그 문안을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지지 의사를 확인했고요. 하지만 북한은 그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흥미로운 얘기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이후에는 더 이상 뭐 어떤 이런 방법 없이 묵부다긴으로서 이제 그 진척이 없는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도 어쨌든 그 교착 상태에 빠진 그 남북 관계 동력을 되찾고 그래서 이제 미북 관계도 협상도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한반도 주변 정세가 더 불확실해진다 이런 그 생각인데요. 하지만 지금 그 일단 한국 정부 쪽에서는 볼 때 시기적으로 지금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등으로 더 어려워진 상황이고 또 시간도 촉박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북한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그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그 북한이 그 이제 신년사에서 새로운 그 대미 메시지 또 대남 메시지 이런 것들을 내놓고 다시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경우 지금 뭐 더 이상 이제 그 남북 관계든 미북 관계든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테고요. 그래서 지금 그 과연 그 올 연말이든 그 신년 초에 나올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펼칠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종전선언이 미북 관계뿐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도 참 큰 관심사인데요. 자, 북한이 과연 어떻게 할까? 이 종전선언에 호응을 할 것인지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북한은 오랫동안 종전선언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왔고 긍정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에서는 종전선언을 2018년이었죠.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라는 합의문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만나서 이런 네. 얘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이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종전선언에 관심이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할 텐데 그러나 사실은 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북한은 이것을 목적으로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이것이 그러면 어떠한 그 맥락에서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것을 좀 보는 것 같고요. 사실은 종전선언 자체라는 것이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서 미국과 북한 양측이 상호 신뢰를 좀 구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을 계기로 이것이 이제 좀 더 다른 비핵화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전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아직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앞서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 그러니까 연합군사훈련이라든지 제재라든지 이런 문제와 연결해서 이 종전선언을 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이제 앞서서 이현철 기자가 얘기한 것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연말 연시의 행동들 또는 발언들, 신년사라든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모양을 띌까, 이것이 상당한 관심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 모두 현재로서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극적인 돌파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4년 전에 미북과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던 이 평창 동계올림픽 때처럼 이번에는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김정은 위원장의 이 새해 신년사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극적인 돌파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동안 잘 보셨지만 사실 북한과 관련해서는 극적인 어떤 그 돌파구라 그럴까요? 극적인 반전이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4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그야말로 화염과 분노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그 갈등과 대결이 굉장히 그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사실상 내리치면서 급속도로 대화 모드로 전환되고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을 방문하고 또 이어서 북한 측에서도 미국을 방문하고 하면서 싱가포르 회담으로 이어지고 1년 가까이 그야말로 대화 모드로 극적으로 전환했는데요. 이것이 평창 베이징 동계올림픽 내년 2월 이것을 앞두고 재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관측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4년 전 때보다는 또 그렇게 조건이 좋은 건 아닙니다. 앞서서 네. 이현철 기자가 얘기했던 대로 미국이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 고위 당국자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누구도 베이징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전선언이라든지 또는 극적인 어떤 그 회동이라든지 설령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이고요. 남북 간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가게 되면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라는 또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네. 북한은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가 지금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IOC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전반적인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그다음에 이 경제난 이런 것들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새롭게 대외 정책을 펴는 어떤 배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지금 북한이 이런 경제난 또 코로나 상황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호를 열고 나오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외부와의 그 협력 또 무역 또 외부의 그 지원 원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신종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그 백신을 받아들이고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그 상황을 관리한 후에 이제 그 정상화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2년 넘게 그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한 상황. 이 초기에는 뭐 그런 것들이 북한의 그 의료 상황 등을 고려를 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또 그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그 극단적인 상황이 2년 넘게 이어지면 그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국내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는 내년에는 신년에는 그 새로운 대외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가 하지 않겠느냐 또 그래서 그렇게 북한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그 긍정적으로 관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 될지 현재로서 어떻게 그 어느 한쪽으로 그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네. 북한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그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국경 개방 이런 쪽의 움직임은 뭐 그 중국과의 무역을 위한 그런 그 일부 움직임이 관측되는 것 외에는 지금 전혀 그 관측이 되지가 않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정말로 그 내년에 그 어떤 그 대외 정책을 펼지 어떤 메시지를 갖고 나올지 이번 연말 연시가 그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있을 신년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참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마지막 뉴스 포커스 오늘은 올 한 해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한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1800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민주공화당의 토마스 제퍼슨 후보가 연방당 소속인 존 애담스 대통령에게 도전해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제퍼슨은 또한 워싱턴에서 취임식을 가진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3대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자동차를 타고 2시간 반 정도 서남쪽으로 달리면 버지니아주 샬롯스빌이란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는 토마스 제퍼슨의 자택으로 유명한 몬티첼로가 있는데요. 몬티첼로는 이탈리아 말로 작은 산이란 뜻입니다. Monticello is the house that was built by Thomas Jefferson. 흰색 반구형 지붕이 특징인 이 붉은 벽돌집은 토마스 제퍼슨이 직접 설계한 건데요. 집 안에 들어서면 거대한 시계와 문서 복사기 등 제퍼슨이 발명한 여러 기발한 물건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Well, we've always thought he was a fascinating person. 토마스 제퍼슨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람이고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늘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몬티첼로에 구경 왔죠. 뛰어난 신기술 도입자였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Well, he was our third president. He's the signer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고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이죠. 건축가였고 발명가였고 농장주였고 전형적인 계몽주의 시대 팔방 미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 건축가, 발명가, 토마스 제퍼슨 하면 따라다니는 말인데요. 토마스 제퍼슨은 이 가운데에서 어떤 수식어를 가장 마음에 들어했을까요?
나 토마스 제퍼슨은 1801년부터 1809년까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내 묘비명에 미국 대통령을 지냈다는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과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을 작성한 사람, 버지니아 대학교를 설립한 사람이라고만 쓰여 있죠. 국민이 내게 준 자리보다는 내가 국민에게 해준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묘비명에 이렇게만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1743년 4월 13일 버지니아 식민주의 셰드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거대한 농장을 소유한 지주면서 토지 측량사로 일하셨는데 내가 1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농장을 물려받았는데 거기에 세운 집이 바로 몬티첼로입니다. 어려서부터 난 책을 읽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12살이 됐을 때는 아버지 서재에 있던 책을 모두 다 읽어버렸을 정도죠. 16살이 돼서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가운데 하나인 윌리엄 메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네, 윌리엄 메리 대학에 있던 윌리엄스버그는 당시 버지니아 식민주의의 주도였는데요. 그곳에서 제퍼슨은 여러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학자들과 교류를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되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로 활동했고요. 버지니아 주의회 의원으로 일했는데요. 미국에서 독립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존 애담스, 벤자민 프랭클린 등과 함께 독립선언문 기초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몬티첼로의 선임 학예 연구사 수잔 스탄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앞서 영국령 미국의 권리에 대한 요약전 견해라는 글을 썼기 때문에 독립선언문 기초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글에서 버지니아인들을 대신해서 영국 왕실에 대한 불만을 설명했거든요. 제퍼슨은 또 글을 잘 쓰기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독립혁명가들은 버지니아같이 큰 식민주 출신이 독립선언문을 쓰길 바랬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제퍼슨은 딱 들어맞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확신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로부터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가운데는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
네, 1776년 7월 4일 미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자유와 평등을 건국이념으로 내세운 미국 독립선언문은 제퍼슨이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립전쟁 기간 동안에 제퍼슨은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로 일하면서 외교에 힘썼고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해밀턴과 존 애담스를 중심으로 한 연방당에 맞서서 민주공화당을 세웠는데요. 1796년 대통령 선거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근소한 차로 연방당의 애담스 후보에게 져서 부통령에 머물게 됩니다.
제퍼슨은
정부에 대해서 애담스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새로운 사상에 기반을 둔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모두 힘겹게 일할 때였죠. 정부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느냐, 미국이 어떤 나라가 돼야 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제퍼슨은 큰 정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정부를 선호했죠.
그렇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원했던 연방당과 달리 제퍼슨의 민주공화당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주정부가 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마침내 제퍼슨이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길 때가 옵니다. 4년 뒤 18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존 애담스 대통령의 재선을 가로막고 미국의 제3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건데요. 수잔 스타인 몬티첼로 수석 학예 연구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1800년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한 정당에서 함께 나오는데 당시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두 번째로 표를 얻은 사람이 부통령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민주공화당에서 제퍼슨과 에런버가 경쟁을 했는데요. 쉽게 승자가 가려지지 않아서 36차례나 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선출됐죠. 이 선거를 가리켜서 1800년 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미국의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800년 선거의 승자는 미국의 선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동안 토마스 제퍼슨은 연방정부를 축소하는 일에 몰두했다. 연방정부 공무원 수를 줄이고 군대 규모를 축소하면서 정부 예산 적자를 크게 줄였다. 지중해 바르바리 지방의 해적들이 미국 상선을 괴롭히자 해적 소탕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첫 번째 임기 동안의 제퍼슨 대통령은 프랑스 영이었던 미시시피강 서부의 루이지애나 지역을 사들였습니다. 덕분에 미국 영토가 배로 늘어났고 서부 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는데요. 당시 영국과의 전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하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정부는 1,500만 달러란 헐값에 기꺼이 루이지애나 지역을 팔았던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루이지애나 매입은 토머스 제퍼슨뿐만 아니라 어느 대통령이 했더라도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루이지애나 매입이 없었다면 미국의 영토는 북미 동부 지역으로 제한됐을 겁니다. 루이지애나 매입 덕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 루이지애나 매입은 작은 중앙정부를 주장하던 제퍼슨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제퍼슨은 사실 대통령에게 영토를 매입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루이지애나 매입을 강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루이스 클라크 원정대를 서부에 파견했는데요. 그러니까 토마스 제퍼슨은 연방정부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행정부의 권한을 엄청나게 확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1804년 토마스 제퍼슨은 손쉽게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제퍼슨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그다지 즐겁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립을 유지하려고 했었지만 이런 미국의 태도는 두 나라 모두의 미움을 샀고 영국과 프랑스군은 유럽으로 가는 미국 상선을 공격했다. 그러자 제퍼슨 행정부는 수출입을 모두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제 어느 나라와도 교역을 하지 않겠다는 거였다.
제퍼슨 대통령은 수출입을 금지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더 이상 미국 선박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입 금지법은 미국 경제만 병들게 했는데요. 동북부 지방의 상선은 항구에 묶인 채 썩어갔고 남부 주민들은 농산물을 해외 시장에 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밀수까지 성행했는데요. 결국 수출입 금지법은 폐지됐고 제퍼슨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으로 기록됐습니다.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제퍼슨 대통령은 정치의 염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몬티첼로 자택에 돌아와서 다시는 워싱턴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퍼슨 전문가 수잔 스타인입니다.
그리고 제퍼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족과 농장, 책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또 버지니아 대학교를 설립했는데 스스로 노년의 취미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미국 건국에 기여했던 제퍼슨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폭군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고요. 그러려면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토마스 제퍼슨은 여러 가지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요. 제퍼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권리와 인간 조건의 향상에 대해서 굳은 신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대 대통령인 제임스 매디슨을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지난 10월 8일 멕시코시티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새로운 안보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08년 마련된 메리다 계획을 현대화한 겁니다. 합의의 명칭은 안보와 공공보건, 안전한 도시를 위한 미국-멕시코 20년 기본틀로 정책의 우선순위와 가치, 그리고 책임 분담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계획이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미국과 멕시코 국민의 보건과 안보를 보호하는 겁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과거에는 보안군에 너무 많은 임무가 주어졌다며 살인을 비롯한 중대 범죄 문제는 경찰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약 중독의 예방과 치료, 또 마약으로 인해 마을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두 나라 정부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블링컨 국무장관은 소외된 지역과 마을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 9월에 이뤄진 미국 멕시코 고위급 회담의 핵심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국경의 마약 거래를 차단하는 겁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멕시코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불법 무기가 반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불법 무기 거래 추적과 조사, 그리고 처벌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겁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두 나라 사법당국이 보다 효과적인 범죄 조직 조사와 기소, 그리고 추방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새로 합의된 미국-멕시코 안보 계획이 이민과 안보 문제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안보 계획이 공동의 가치와 이해관계, 즉 환경, 기술, 에너지, 무역, 그리고 고위급 경제 대화 같은 모든 분야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앞으로 몇 달간 또 몇 년간 양국은 새로운 안보 계획의 성과물을 우리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b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b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